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돼서 이 그림을 보시면 계속 그 1차, 2차, 3차 갔던 안디옥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들려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킬리기아에 있는 안디옥에 들어서 이 안디옥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제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에베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행적 중에 하나가 뭐였다 그랬죠? 에베소에서 거의 2년 이상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물론 고린도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보냈고 오늘도 보면 같이 읽은 본문에 고린도 지역 아가야가 나오죠. 이 아가야가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을 지금 계속해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있는 것처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지난 시간에 아볼로에 대해서 배웠죠? 예? 기억나세요? 아볼로?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길면 어렵나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다 그랬죠? 이집트 북쪽. 당시 로마 시대에 거점 도시가 세 개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 어디? 첫 번째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북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저쪽 팔레스타인 할 때는 안디옥. 이렇게 세 곳이 거점 도시였어요. 그 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쭉 뭐 다시 요약할 필요는 없지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오늘 보면 이 24절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유대인이고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단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뭐냐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요한이 준 세례가 뭐였을까요?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 참,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지간이죠. 친척지간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앞서서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고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은 뭐였을까요? 이 지난 시간에 그림 그린 거 생각나시잖아요. 구약과 신약 요 사이에 있는 그냥 어떤 게 아니라 구약서부터 신약으로 쭉 관통하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사역과 이 예수님이 시작하는 신약부터 신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과 구약과 이 겹쳐지는 부분에 아주 살고 있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났어요?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자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면 예수님보다 누가 큰 거예요?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혹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 그냥 성경 그대로 잘 믿으시는데 왜 딴지를 걸려 그러느냐? 저만 못된 사람 만드는군요. 예수님의 한 의도는 그 다음 말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바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 안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치니까 가장 작은 자라도 가장 구약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세례 요한 만나면 어이 세례 요한 씨 물 좀 떠다 주세요. 우리가 크니까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언가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또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 왜 세례 요한이 여자의 후손으로 중에서 가장 여자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했느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뭘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고 있는 역할, 어떤 역할이 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이제는 세례 요한 같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서 보여주는 자가 되었다. 이걸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커요? 안 커요? 당연히 크죠. 크다는 의미가 뭐예요? 더 훌륭한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세례만을 이 아볼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장 1절로 가보세요.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럼 아볼로 말고 다른 제자들 있죠. 다른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요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똑같,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볼로 사건과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19장에 있는 사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이 4절에서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방언과 예언이 일어난 것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처음 사건이 오순절 때 일어난 거잖아요. 오순절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제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이방 지역에도 임하는 것. 물론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고넬료 가족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들이 증거가 됐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지역에서 아, 이 오순절과 비슷한, 오순절과 같은 일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그러면 이제 요즘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즘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볼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다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로 결정이 된단 말이죠. 바울과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통해서 아,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요한의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죄를 씻는, 죄 씻음의 세례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너희 죄를 씻기는. 이게 뭐, 구약으로 얘기하면 번제와 비슷한 개념의 일들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물로, 물에 담갔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가. 지금, 침례교는 무조건 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에 다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장로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물만 뿌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그 물뿌림으로 내가 그 세례의 의미를 다 받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꼭 그렇게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도 괜찮다라는 것에 이제 물을 잠그지 않고 뿌리고 위에 얹는 것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세례가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세례. 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물 그러면 다 씻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물은 뭘 이때까지 성경 구약 전체적인 내용으로 쭉 왔을 때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배워왔고 알고 있어요. 말소리는 안 들리니까 입이라도 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도가 나가요. 자, 세례는 단순히 그냥 물로 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뭐죠? 물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물이 다 덮쳐서 죄로 관영했던 모든 인간들을, 생명체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죽는 것 안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도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어디에 치는 거예요? 물이. 방주를 치죠.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방주에 맞는 거죠. 노아 가족을 보호하고 있던 노아 가족이 몇 명인지 아세요? 노아와 노아 가족 7명. 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방주가 그 모든 심판을 받고 죽는 자의 자리에서 대신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씻는다, 물에 들어간다. 물은 심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다가 가는 길이 거기여서 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불운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여 가요.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인도해서 간 곳. 일부러 인도해서 간 곳이에요. 더 이상 갈 곳 없고 빠져 죽고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 군대. 그 당시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군대가 말 타고, 영화 보셨잖아요. 벤허. 말 타고 오는 거. 벤허인가요? 쉽게. 아, 쉽게죠. 쉽게. 쉽게에서 이집트 군대들이 쫙 오잖아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저기 바닷가에 홍해에다 다 들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일로 끌고 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곳에 온 거예요. 홍해물을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안으로 다 집어넣기 위하여. 집어넣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죽는 거란 말이죠. 물에 우리가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물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딛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창조의 언어거든요. 땅이 드러났더라. 그렇죠? 그렇게 드러난 땅을 밟고 나왔어요. 원래는 이스라엘도 뒤에 이제 이집트군이 들어왔을 때 물이 덮쳐서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 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죄는, 나는 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례는 어떻게 돼요? 구약의 번제를 매번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 있는 대속죄일을 경험한, 매년 해야 된단 말이죠.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또 가서 회개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이 요한의 세례는 요한으로서 끝이 났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이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싹을 다 지불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피로 그 죄를 씻겨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 번제, 그거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시는 이가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볼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아볼로가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도여행하는 것처럼 이 아볼로도 이제 아가야,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모든 사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떠나가는 아볼로에게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천서죠.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듣고 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물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자라나는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라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거기서도 아볼로가 등장한단 말이죠.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아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가, 너희가 손음자로 그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살아가게 한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전한다고요?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 모든 성도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가지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뜻이죠. 목사만이 아니라, 다시 강조해요. 목사만, 전도사만, 뭐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보면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은혜로 믿은 자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로 믿은 사람들을, 이미 은혜로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장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볼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많은 유익을 주었을 때 그 모든 일을 은혜로 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언변과 자기의 뭐 뛰어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고 생활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무엇으로 전할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말은 잘하잖아요. 은혜로 삽니다. 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내 조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대가를 요구할 것도 없죠. 그렇죠. 분명히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몰라주세요, 이런 얘기 하기 엄기예요. 엄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 조건과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을, 그들 대중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의 삶은 이제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방식의 삶을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아볼로만 그랬느냐? 19장 8절 보세요.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8절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자,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에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성도들 중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내가 구원을 받나 안 받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항상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요. 저희 교회 오시면 한가족 공부하시잖아요. 한가족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창조서부터 쭉 이어져가고 있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창조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구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가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이 시각을 가지고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너희 가운데 우리 중심에 있다. 어디 장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나 뭐 주권이나 국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줄어들고 하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오해하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백성 다 정해져 있는데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알아서 다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세요. 오랫동안 못 보던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기쁘시던가요? 왼수 같아요? 잠깐 한 5-6개월 못 보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찢어지던데 저는. 안 그러세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 나라 가족인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한다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숫자를 우리를 통하여 점점 더 알아가고 더 확인해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이 이제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매년 드리는 요한의 세례, 이 번제를 드리는 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죽이고 피를 찢고 바르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사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 그 아까 얘기한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살다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알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좋은 소리로 얘기할 때 빨리 돌아와서 열심히 살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는 제 인생으로도 알아요. 몇 군데 부러지고 얻어 터지고 코피 쌍코피 터지고 와서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인생 많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주님 앞에 와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부분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19장 11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19장 11절 이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이제 기적이라든지 그 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관점으로만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기보다 옛 감정 그대로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바라보고 아쉬워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서 매 순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